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육군은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 중 월북한 미군 병사는 트래비스 킹 이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스 두비 육군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킹 이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군 기갑정찰병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이병은 징계 조치를 받아 구금돼 있다가 미국 송환을 위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공항을 이탈했다고 미 당국자는 이날 VOA에 설명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한국에서 경찰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8일 한국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 4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트래비스 이병 월북 사안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며칠 안에 진전된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하자 미국이 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 같은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행위는 우리는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동맹국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50개 동맹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4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UDCG 화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반격 기간 동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중요 방공체계와 군수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그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원국들이 더 많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다자 차원의 계획을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훈련 공급 노력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로부터 경과를 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선택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용기와 기량으로 나라를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조밀한 지뢰밭과 장애물을 통과해 전진 중이라며 반격은 더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최적의 시점에 투입되길 기다리는 강력한 예비군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이들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가 18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ICC가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ICC에 유사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루카셴코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추방한 행위 등의 범죄 책임이 있다면서 루카셴코 대통령 등 벨라루스 지도자들의 형사 소추를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루카셴코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정치범 석방과 벨라루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벨라루스 선수들의 내년 파리올림픽 참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이 다음 달 10일에 예정된 여객 우주선의 탑승객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첫 일반인 탑승객 그룹인데요. 카리브해 섬나라의 건강 사업가 46살 키샤 샤하프 씨와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그의 딸 18살 아나스타샤 메이어스 씨, 그리고 영국의 올림픽 카누 선수 출신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올해 80살의 존 굿윈 씨, 이렇게 세 명입니다. 고도 85km 상공까지 올라가서 몇 분 동안 무중력을 체험하고 지구를 내려다보고 온 뒤에 돌아오는 70분 정도 길이의 우주 여행권입니다. 25만에서 45만 달러짜리 티켓이 이미 800장이 팔린 상태인데요. 굿윈 씨는 우주 티켓을 사비로 구입한 첫 유료 탑승객이고요. 모녀지간의 두 사람은 비영리단체 기부자에게 주어진 추첨 기회로 1년 반 전에 티켓을 확보했는데 16만여 명의 경쟁자가 있었답니다. 우주로의 여행, 아직은 대부분 사람에게 먼 나라 이야기보다 더 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했던 어릴 적의 막연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우주로 가게 됐다는 것은 마법 같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감도 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라는 이들의 소감은 현실이 된 세상 이야기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민간인 우주 관광 시대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는 버진 갤럭틱사의 첫 민간인 손님들 태운 우주 여행 웹사이트 생중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YouTube resources and features.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YPP.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에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장진과 양강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고요. 오후에 또 가끔 소나기가 내립니다. 5에서 40mm 정도의 비를 예상합니다. 목요일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34도까지, 평북 수풍과 자강도 강계의 기온이 34도까지 오릅니다. 평양과 신의주 중강의 낮 최고기온은 33도고요. 개성은 32도, 함흥 31도, 원산과 해산이 30도입니다. 그리고 청진이 26도, 낮 최고기온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1.5m, 먼바다는 1m로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크름 반도 안에 있는 군 훈련장에서 불이 나서 주민 2,000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야권 총리 후보의 의원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중국 측에 전문가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크름반도에서 지금 큰 불이 나서 많은 민간인이 대피했다는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세운 크름 자치공화국의 이 세르게이 악쇼노프 수반은 키로브스케 지역 군 훈련장에서 불이 나서 인근 4개 지역 주민 2,000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네. 군 훈련장에서 왜 불이 난 겁니까?
네, 악쇼노프 수반이 화재 원인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러시아 보안당국과 연계된 이 텔레그램 채널이나 우크라이나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가 간밤에 공습한 뒤에 기지에 있던 한 탄약고에서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으로 불이 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세르히 브라츠크 오데사 군정 대변인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상 두 개를 올리면서 적 탄약고 스타리 크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곳은 키로브스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서 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이 러시아가 병합한 크름 반도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이 진행됐다고 밝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은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네. 자,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로 반도를 가르지르는 이 타보리타 고속도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 고속도로가 크름반도 동부 케르치안과 서부 흑해 연안의 세바스토폴을 잇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지 교통당국은 지역들을 잇는 버스 노선이 임시로 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도 19일에 우크라이나를 다시 공격을 했네요.
네, 수도 크이우를 비롯해서 남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곳곳이 공격받았습니다. 특히 오데사는 18일에 이어서 이틀째 공습당했습니다. 브라츠코 오데사 군정 대변인은 19일 텔레그램에 올린 음성 메시지에서 공격이 매우 강력했고 정말 규모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가 크름 대교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날인 18일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의 몇몇 주요 도시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데사는 이틀 연속으로 지금 공격을 당했는데 이 오데사는 흑해 곡물 협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쓰던 그 세 곳의 항구 가운데 한 곳이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 인터넷 허위 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테러 분자들은 곡물 협정 기반 시설을 계획적으로 공격했다며 모든 러시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전 세계인들에 대한 타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오데사 지역 피해 상황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당국은 아이 한 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올레흐 키페르 오데사 주지사는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 수십 기가 곡물 기름 터미널과 저장 탱크 등 항구와 기반 시설을 공격했고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미사일과 드론 63기를 발사했고 대부분 오데사 지역 기반시설과 군시설들을 겨냥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남부군사령부는 러시아군이 이번 공격에서 항공모함 공격용으로 고안된 KH-22를 포함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19일 오데사와 함께 다른 지역들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곳은?
네, 러시아군이 이란제 이 샤헤드 드론으로 수도 크유우를 공격했는데요. 성과는 없었다고 세리 포프코 이 크유우 군정 수반이 밝혔습니다. 포프코 군정 수반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모든 드론을 격추했고 예비조사 결과 사상자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토미르 지역에서도 이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일부 기반시설과 가옥이 피해를 봤지만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폴타바 등 다른 두 지역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는 최근에 흑해 곡물협정 이행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8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가 시장에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에서 아주 유력한 총리 후보의 의원직이 정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19일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전 진당 대표의 의원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 대표가 선거법을 어겼다면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 피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네, 피타 대표가 미디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총선에 나간 후보는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타 대표 지지자들은 가장 나쁘게 봐도 이 선관위가 제기한 혐의는 아주 사소한 기술적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타 대표가 19일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날 의회에서 이 총리를 뽑는 2차 투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네. 피타 대표가 1차에 이어서 이날 두 번째 투표에서도 8개 야당 연합 후보로 나서려고 했는데 하지만 의회가 표결로 피타 대표가 총리 후보로 다시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피타 대표가 이번에는 아예 총리 후보로 나오지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이 19일 합동회의에서 이 피타 대표가 다시 이 총리 후보가 될 수 있느냐를 두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이후 그가 다시 총리 후보가 되는 것을 막자는 동의가 표결에 올라갔고요. 찬성 395표 대 반대 312표, 기권 8표로 이 동의가 통과됐습니다.
네네.
의회는 이 동의를 채택한 뒤에 산회했습니다.
이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소 결정이 표결 전에 나온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헌재의 결정은 적어도 이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피타 대표가 총리 후보가 되거나 또는 총리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19일의 헌재 결정이 이 차기 총리가 되겠다는 그런 이 피타 대표의 바람에 결국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헌재 결정이 이날 그러니까 19일 나오지 않았어도 피타 대표가 2차 투표에서 그 총리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태국은 총리를 상원과 하원이 투표로 뽑는데요.
네네.
지난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이 피타 대표가 상원 쪽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 선출이 불발됐죠. 당시 전체 상원의원 249명 가운데 13명만 피타 대표를 지지했는데요. 2차 투표에서도 뭐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죠.
상원 쪽에 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더군요.
네. 뭐 태국에서 하원의원들은 이제 일반 선거로 뽑기는 하는데요.
네.
하지만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군부와 친왕실 세력이 피타 대표를 반대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의 이 군부 영향을 줄이는 그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왕실 모독죄 형량도 바꾸겠다고 선언을
네,
했기
네.
때문이죠.
자, 피타 대표는 뭐 19일 의회 표결로 실질적으로 총리가 될 길이 막힌 셈인데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피타 대표가 19일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이 표결 전에 의회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주먹을 올려 보이는 그런 몸짓을 했는데요.
네.
다시 만날 때까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태국의 총리 선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피타 대표는 만일 두 번째 시도가 실패하면 다른 정당이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물러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AFP 통신은 이제 제2당인 푸아타이당의 후보가 나서거나 아니면 2014년에 집권한 군사정권에서 2인자였던 프라이드 왕수완 전 육군 총장이 군부 쪽 후보로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곧 바다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당국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시작했다고 이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 소식은 확인했습니까?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말을 한 게 있는데요. 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수산물 중에 일부가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서 발행되는 영어신문인 재팬타임스는 19일 이런 사례가 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서 중국이 수산물 방사선 검사를 강화한 결과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중국 세관인 해관 총서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죠.
네, 이 중국 해관 총서는 지난 7일 방사선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본 10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바다를 흘려보내는 걸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 내 원자력 에너지 장단기 개발 계획을 주관하는 중국 국가 원자능기구 CAEA가 최근 성명을 낸 게 있는데요.
네네.
이 성명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는 전문가들 견해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설령 IAEA가 일본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믿더라도 이 해양 방류가 오염수를 처리하는 유일한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IAEA는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죠.
네.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중국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또 지난주 정례 회견에서 더 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네.
그는 기자들에게 지역 어업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에서 회복하는 것을 보조하려고 그간 일본 정부가 800억 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로는 약 5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썼는데 이는 나라 안에서 나오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돈으로 잠재우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에서 일본 수산물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네, 지난해 일본이 약 870억 엔 달러화로 약 6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예.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들여가는 나라가 바로 또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일본 47개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을 두고 모두 방사선 검사를 한다면 일본의 대중 수산물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네. 전에도 중국 정부가 수입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방사선 검사했었습니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량을 검사한 것은 아니고 일본 내 10개 수입 금지 지역 밖에서 들어오는 제품 가운데 일부만 검사를 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선 전수 검사를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마스노 관방장관 말고 일본 정부 쪽에서 또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마디 했는데요. 18일 카타르에서 기자들에게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네, IAEA 보고서 내용 받아들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관한 논의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팬타임스 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두 나라 핵 전문가들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일본이 중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제안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2020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가짜 선거인단 계획에 참여한 공화당원 16명을 기소했다고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합병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기온이 19일 연속으로 해서 섭씨 43.3도를 넘기면서 역대 최장 폭염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남부 폭염 상황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당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기소가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시간주에서 2020년이 대선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가짜 선거인 계획에 참여한 공화당원 16명이 기소됐습니다. 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18일에 성명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슬 장관은 이들이 위조와 선거 위조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기소된 사람들 누굽니까?
네, 공화당 정국위원회 알렌 씨, 미시간 지부장인 캐시 버든 씨와 그리고 미시간주의 공화당 공동대표인 매슌 매독 씨 등 총 16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요, 중범죄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5년에서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이 기소된 이유에 대해서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네, 네슬 장관은 성명에서요,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이 가짜 선거인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네슬 장관은 이 가짜 선거인단의 행위는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훼손했다라면서 또 우리는 이들이 미시간주의 선거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선거인단의 역할이 어떤 걸까요? 이렇게 선거 결과 조작을 또 공모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가요?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요, 이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이 사실은 이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에 일반 유권자들 뜻을 대변하기로 약속한 이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미시간주에서 이 가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투표 결과 조작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투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겁니까?
네, 기소된 사람들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 미시간 공화당 당사 지하에서 은밀하게 만나서 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선거인임을 나타내는 여러 증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약 15만 4천 표 차이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미시간주 선거인단 표가 가도록 그런 허위 문서를 꾸몄다라는 건데요. 네슬 장관은 이 허위 문서들은 미시간 주민들에 의해서 실제로 선출된 후보자 대신에 그들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주 선거인단 표가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이 허위 문서들은 미 상원과 그리고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전달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달된 위조 증명서가 의회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졌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이 위조 성명서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결과 조작 시도에 관한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2022년 1월, 네슬 장관은 연방검찰에 16명의 공화당원에 관한 이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한 하원특별위원회도 이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허위 선거인단 증명서가 제출된 주가 미시간주 한 곳일까요?
더 있습니다. 미시간주 외에도요,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 그리고 뉴멕시코주,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의 주에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는 허위 선거인단 증명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시간주 외에 대선 결과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이 또 다른 주에도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는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에 이 미시간주의 사례가 처음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인수합병 지침 발표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이 19일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 2주년을 맞아서 이 반경쟁적인 기업 합병을 금지하는 이 법률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응해서 합병 지침 개정안 초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규제기관이 반독과점의 기반의 기업합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대중에 공개하고 60일 동안 이와 관련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네, 자, 기업합병 개정안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총 13가지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합병이 경쟁을 가로막는 그 시장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 특정 기업의 지배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특정 상품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나 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정도인 이 시장 집중이 과도화돼서는 안 되고 시장의 잠재적 진입자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자,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설명도 같이 들어보죠.
네, 먼저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요, 이 억제되지 않은 합병은 우리 경제 기반이 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위협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 반경쟁적 합병 피해로부터 미국민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리나칸 FTC 위원장도요,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회복력 있는 시장은 미국의 경제적 성공과 역동성의 기반이었다라면서 이 독점 금지법을 충실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이 성공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한 이 합병 관련 규제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현실을 반영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미국에서 이 기업 합병 관련 지침은 지난 1968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조나탄 켄터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부는 간단히 말해 50년 전과 오늘날의 경쟁은 다르다라면서 심지어 15년 전과도 다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켄터 차관부는 이 시장과 상업의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서 현대경제의 복잡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경쟁을 보호할 수 있게 법 집행도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한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업 합병을 엄격하고 또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건요. 이 거대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겁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기업 합병이 경쟁을 막고 그리고 이 독과점을 유발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이 경쟁 촉진법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최근 법무부는 이 광고 수익 독점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을 상대로 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FTC도요, 현재 미국 거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그리고 엘버트슨사의 250억 달러 규모의 합병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그 행정부의 반독과점 합병 규제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FTC는 최근 유명 게임 개발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69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획을 막으려고 했었는데요. 지난주 이 샌프란시스코 비 연방 법원은 FTC의 합병 금지 처분에 대해서 이 게임 시장에서 경쟁 피해가 없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TC는요, 또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의 가상현실 스타트업 인수권도 막으려고 했지만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FTC의 이 합병 금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거대 기업의 독점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40년 동안 이 잘못된 경제 철학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후퇴했고 미국 산업 75% 이상에서 시장 집중이 과도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이 낮아지면서 결국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또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등 미국 중산층이 연간 5천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19일 미국인이 부담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 새로운 이니셔티브 공개했다고요?
네, 백악관은 이날 시장 독점 금지를 위한 합병 개정안 외에도요, 농업 부문 경쟁을 촉진해서 식품의 가격을 낮추고 주택 임대 비용에 숨어있는 수수료나 또 불필요한 비용 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사업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바로 그것이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홍수 피해,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기록적인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 새로운 폭염 기록 세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는요, 18일 50년 만에 최장 연속 폭염 기록을 세웠습니다. 피닉스의 기온이 19일 동안 연속으로 화씨 110도를 넘은 건데요. 화씨 110도라고 하면은 섭씨로는 43.3도가 넘는 겁니다.
네, 섭씨 43도.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그런 더운 날씨인데. 자, 그런데 이날 낮 최고 기온이 더 높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요, 18일 피닉스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16도, 그러니까 섭씨로 47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 1989년에 화씨 115도 그 기록을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더운 7월 18일로 기록된 건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피닉스는 한 달 평균 기온이 화씨 100도, 즉 섭씨 약 38도를 넘는 이 최초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피닉스뿐만이 아니더군요. 지금 남부의 많은 지역이 푹푹 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 서쪽 해안에 있는 남부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동쪽 해안의 마이애미까지 계속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6,300만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요, 이번 주에 그 폭염과 관련해서 더 많은 기록이 세워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네, 무더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텍사스주와 그리고 플로리다주 남부 등지에서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텍사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씨 100도, 그러니까 섭씨 37.7도 이상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 도시인 엘파소는요, 18일 현재 33일 연속으로 해서 화씨 100도 이상의 그런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 각종 피해도 발생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 주민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탈수 그리고 열사병 등과 같은 이 폭염 관련 질병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닉스의 일부 병원들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열사병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남부가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기 상태, 대기 질도 나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한 연기가 여전히 미국 전역을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초에 이 캐나다 동부 퀘벡주 일대에서 시작된 그 산불 연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미국 동부의 대기질이 급격하게 악화됐었는데요. 18일 미국 정부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은 미 대륙 반대쪽에 있는 그 서부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대기질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여름철에 흔한 뭐 비 피해 없습니까?
네, 일부 지역은 열대성 폭풍과 그리고 홍수까지 겹쳤습니다. 버먼트주 등에서는 이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주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그리고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지역에는 현재 열대성 폭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더위, 홍수, 그리고 대기질 악화까지 다양한 이상기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후는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남유럽에서도 현재 이 극심한 폭염이 절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도 몇 주간 이 기록적인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법안에 대한 양원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원 협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이 협의체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낼 단일 법안을 만듭니다. 양원이 소속 의원들로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단일한 마련에 나섭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17번째 순서로 양원협의위원회 활동과 보고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re there any senators in the chamber wishing to vote or change their votes? Seeing none on this vote, the yeas are 81, the nays are 13. Two-thirds of the senators voting, a quorum being present, having voted in the affirmative, the bill on reconsideration is passed. The
objection. 2021년 1월 1일 상원은 81대 1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뒤집어서 2021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전해인 12월 양원 협의위원회가 보고해 상원과 하원이 모두 통과시켰던 법안이었습니다. 양원 협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마다 위원들은 위원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또 토론이나 정족수, 수정안 등 같은 문제에 대한 공식 규칙을 채택하기를 원하는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원이 부과하는 협의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은 그저 보고서 승인과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All of you to the first meeting of our Conferenc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I will first recognize the chairs.
하원의원들 과반과 상원의원들 과반이 각각 양원 전체에 보내는 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합니다. 결정은 모든 위원 투표 결과를 합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표결은 하원 대표단 그리고 상원 대표단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각각 같은 수의 위원들을 뽑을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가령 협의위원회에서는 상원의원들 5명도 하원의원들 25명과 같은 만큼의 공식적인 집단 권한을 누립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위원회 회의는 거의 매번 비공개였습니다. 지금은 전면 비공개나 일부 비공개라는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공개됩니다. 위원회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면 직원들은 위원회가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제안하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보고서에는 또 합동 설명문이 첨부됩니다. 합동 설명문은 다양한 양원 입장과 위원들 권고를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하원 위원들 과반과 상원 위원들 과반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 합동 설명문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활동한 116대 의회에서 양원에 제출된 협의위원회 보고서는 모두 3건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양원 협의위원회 활동과 보고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매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유튜브가 동영상 시청의 핵심입니다. 일반인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요. 또 올린 동영상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선망 직업에 오른 유튜버. 오늘은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번 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생님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곤 했죠.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0년 가까이 지난 제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친구들은 과학자나 의사 아니면 변호사 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적어낸 것이 기억나네요. 미국에선 몇 년 전부터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다른 직업을 모두 뒤로 하고 되고 싶은 1순위로 오른 직업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몇 해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운동선수, 음악가 아니면 우주비행사 등을 모두 제친 겁니다. 자, 많은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이 11살 미만의 자녀에게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부모가 11세 미만 자녀에게 매일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만큼 아이들이 유튜브에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자신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유튜버를 선망하면서 자신도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유튜브 대체 뭐 하는 서비스죠? 앞서 유튜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죠. 유튜브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는 너, 그리고 당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튜브는 미국에서는 TV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당신이 만든 TV 혹은 당신을 위한 TV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TV처럼 이를 시청하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가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당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북한에서도 유튜버가 있으니 유튜브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대세 플랫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이 유통될까요? TV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각각의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계정 하나하나가 모두 채널이 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5,100만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개수는 370만 개, 또 하루 재생되는 영상은 5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상 소비의 주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는 건데요. 그럼 유튜브의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을 보면요. 유튜브는 약 2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간 45%가 넘게 매출이 오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거죠. 유튜브 매출의 주요 원천은 뭘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영상에 붙는 광고비가 바로 유튜브가 올리는 수익의 핵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돈벌이가 된 유튜브. 유튜브에 붙는 광고는 단지 유튜브에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 역시 광고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고요? 자,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YPP.
After all of these steps, 구글이 운영하는 YPP, 즉 YouTube Partner Program에 등록 신청을 한 뒤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 배분은 유튜브 55% 그리고 유튜버가 45%입니다. 100달러짜리 광고가 붙게 되면 55달러는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버에게는 45달러가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PP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YPP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은 해당 신청을 검토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챗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se features let your viewers stand out within live chat by letting them purchase highlighted chats and animated images.
자,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면 이 해당 댓글이 꾸며지면서 이 상단에 일정 시간 고정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댓글이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유튜버가 직접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영상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버, 얼마나 벌까요? 자, 이제 관심은 도대체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벌까 하는 거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 좀 볼까요? 유튜브에서 일명 미스터 비스트라고 불리는 25살 남성 지미 도널드스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널드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구독자 수는 1억 6,200만 명에 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24시간 동안 살아남기 등 다양한 체험형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이 세트장을 만든 뒤에 45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한 영상은 조회수가 4억 4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 그리고 10살이 갓 넘은 소년 라이언 카지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각 2,800만 달러,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아빠와 함께 놀고 아니면 과학실험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저 숫자만 보고 유튜브로 돈 버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동영상 1000회 조회수에 대한 수익은 평균 18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창의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획부터 해서 촬영 그리고 편집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매주 다양한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풀타임 직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는 개인이 혼자서 기획과 촬영 또 편집을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촬영과 편집 장비 구입 비용과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설명 들어볼까요?
Selling products or merchandise. Selling physical and digital products. You can have complete control over
자신이 판매할 물품을 광고하는 장으로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보는 사람, 즉 구독자가 많아야 이 광고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오지랖이 넓다, 쓸데없이 참견을 많이 하는 사람,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heard about David lately? He's such a busybody.
I know. I don't think I've ever seen someone so involved in everyone else's business. What's he been up to now?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That's so typical of him. I mean, it's one thing to be curious, but he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It's like he thrives on drama.
Exactly. And it's not just personal matters.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too. I wonder if he realizes how intrusive he comes across. It's like he has no boundaries.
Sometimes people just want their space, you know?
Absolutely. I wish he'd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appreciates his constant meddling.
데이빗이 이 사람 저 사람 사생활 회사일 모두 오지랖 넓게 참견을 하고 다닙니다.
He's such a busybody. Busybody.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그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있어요.
Stick your nose into.
어떤 것에 참견하다, 어떤 것에 코를 붙이다라는 말이니까 다른 사람 일에 지나치게 끼어든다는 말입니다.
Don't stick your nose into other people's business.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 마세요.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그는 항상 meddle, 남의 일에 참견한다, 간섭하다.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합니다.
He's a meddler. He's such a busybody.
그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He's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business. He's poking his nose into people's business.
오지랖 넓은 사람.
Busybod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David lately? He's such a busybody.
I know. I don't think I've ever seen someone so involved in everyone else's business. What's he been up to now?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That's so typical of him. I mean, it's one thing to be curious, but he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It's like he thrives on drama.
Exactly. And it's not just personal matters.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too. I wonder if he realizes how intrusive he comes across. It's like he has no boundaries.
Sometimes people just want their space, you know?
Absolutely. I wish he'd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appreciates his constant meddl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David lately?
최근에 데이빗 소식 들었어요?
He's such a busybody.
그는 오지랖이 넓어요.
I don't think I've ever seen someone so involved in everyone else's business.
나는 모든 사람의 일에 그렇게 모두 관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그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참견하고 있어요.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too.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도 간섭합니다.
I wish he'd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appreciates his constant meddling.
나는 그의 끊임없는 간섭을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기를 바라요. 오지랖 넓은 사람.
Busybod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David lately? He's such a busybody.
I know. I don't think I've ever seen someone so involved in everyone else's business. What's he been up to now?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That's so typical of him. I mean, it's one thing to be curious, but he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It's like he thrives on drama.
Exactly. And it's not just personal matters.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too. I wonder if he realizes how intrusive he comes across. It's like he has no boundaries.
Sometimes people just want their space, you know?
Absolutely. I wish he'd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appreciates his constant meddl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Busybody.
오지랖 넓은 사람.
He's a meddler.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